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르심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좀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의 외침을 우리의 것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어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자신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안심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격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법궤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할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음으로써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서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들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모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다가 비로소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완성되고 난 후에 드리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를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좀 막연한 고백을 곧잘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자기 재산에 지나칠 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샀는데 그것이 가치를 못한다면 그게 비록 기계일지라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 마지막 가치인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23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온 땅이여, 땅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러분, 땅이 노래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온 땅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대개 땅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All creature 또는 whole creation, all creation 모든 번역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자연은 비로소 회복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서 만민에게 또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좀더 깊은 도전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은 고사하고 사실 불신자들로부터나 주변에서 욕을 돌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임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또 쉽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를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오늘 다윗이 선포하는 것처럼 구원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로 영화롭게 받들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들에 점진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되돌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또 어찌 보면 기초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데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된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아주 바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습성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어떤 무형이 됐든지 유형이 됐든지 사람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대상을 섬기고 라야 비로소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도구로 인간 속에 하나님께 심어놓으신 시스템입니다. 이런 인간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탄은 주님께 나타나서까지 사탄을 예배할 것을 주문했고 만약에 너가 나를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허풍을 떨 때에 주님께서 이런 선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 역시 율법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온갖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경배에 따른 어떤 반대 급부,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처럼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른 하나님 아닌 어떤 대상을 섬기는 어둠의 세력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리 일생에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얼른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뭡니까? 겸손으로 피조된 우리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 피조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사람으로 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2차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피조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그런가 하면 시편 99편 5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발등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런 거죠. 인간의 모든 자존심이라든가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는 대로 수가라는 곳을 거쳐서 유대로 오시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친 죄 많은 여자를 만나서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어떤 대상을 하나님 아닌 대상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대상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제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 대상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유대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만큼 예배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방식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도의 단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희생을 중심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의 만찬으로 받으면서 속죄의 감격과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회복을 맛보는 이게 예배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손으로 받아들고 우리 몸속에 넣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매 주에마다 한 주일을 살기 전에 이것을 확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됨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것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이고요. 구약에 수없이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죄의 항목 하나만 깨끗함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보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29편 2절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거룩한 옷은 사람이 스스로 챙겨 입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받으려고 하는 복을 너가 받아라. 야곱에게 그러죠. 야곱이 아니 냄새가 다를 텐데요.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하니까 뭡니까?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챙겨가지고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빌려가는 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의의 옷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은 예배드릴 수 있는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랬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옷? 공의의 겉옷. 사람은 공의가 없죠. 바로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제사장의 의복?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벗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의의 흰옷, 공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옷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해서 입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존귀를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배 자체가 우리가 꾸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첫째 바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선포하라든가 찬양하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죠. 구원을 날마다 감격으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죠.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죠. 그의 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극진히 찬양하라고.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도 그렇잖아요. 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노래가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목구멍에서 나오는 노래는 별로 잘한다고 하질 못해요. 근데 찬양은 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찬양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자정하신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찬양을 밖으로 내뿜는 이게 찬양이에요. 물론 예배 때도 찬양하지만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온 몸을 울려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은 예배에서 사죄의 감격을 잃지 않은 삶의 연장으로 매 시간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25절에 뭐라 했어요?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다고요. 이 극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메오드 그런 말입니다. 메오드. 이 말은 열렬함으로 또는 힘있게 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전적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66편 4절에 그랬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합당한 노래, 기뻐하는 찬양,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름다운 곡조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을 돌면서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자세는 그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되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도구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렇게 찬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도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름다운 곡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이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도 있지만 기도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건 모든 찬양의 바탕입니다. 찬양은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죄인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기쁨을 매 순간 고백하는 마음과 입술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이것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충분히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형벌이나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다시 오심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배의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조건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 상반절인데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일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규정을 따르는 예배.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배의 연장으로 드리는 찬양.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결론적이고 열매 맺어야 될 영광이 뭐냐.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의 빛된 생활로 이를 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와 찬양도 이것으로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산상 보훈에서 당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과 여기 보는 대로 종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됨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 번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 짐승을 번제로 태워 바치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의 몸이 냄새밖에 더 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예수님의 피를 값지고 산 예수님의 피값이 됐으니까 그 피값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돼야 반드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적 자세는 고난 가운데도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출발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몸의 움직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긍심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확실한 영광, 그리고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의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